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만찬으로 모일 때 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처음부터 우리 김준수 형제가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의 만찬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쭉 보면은 교회가 모여서 주의 만찬할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는 또 나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참 같이 밥도 나누고 또 그 후에 주의 만찬을 같이 빵과 잔을 나누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또한 엄숙한 시간이었지만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 주후 33년에서 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18개월을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써졌을 때 보니까 기록 시기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후 51년에서 5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채 20년도 안 되죠. 예.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 보면은 20년도 채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즐거운 모임이었어요. 또 즐거운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즐거운 만찬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그들은 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으로 모여 빵을 떼고 잔을 나누었지만 주의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의미 없는 빵과 잔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밤에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에 주의 만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주님의 빵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만찬으로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이 합당한 모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만찬으로 모일 때 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오늘 아침 박노찬 목사님하고 딱 말씀이 비슷한데 짜고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오늘 11장에 나오는 분쟁의 원인은 먹는 문제였어요. 3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회원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또 각자 먹기도 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나눈 후에 주의 만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아가페 만찬이다. 아가페가 또 사랑이란 뜻이죠. 그리스어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랑 만찬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렇죠? 예. 이 회원들이 다 함께 모여 만찬을 가졌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을 굶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일부 회원들은 부한 지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나중에 왔을 때 나누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원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취한 채 만찬에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유다는 만찬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주의 만찬에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 조각을 받고 곧바로 뛰쳐나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을 때 유다는 뛰쳐나갔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주의 만찬 끝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들 사이에 주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웅변이 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이며 갓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갓난아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표현을 보니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할 때 내가 아들 같은 너희들에게 정말 간청한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아이, 또 갓난아이 이 표현은 미워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정말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분장이 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3장 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 육체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본성은 타락으로 지었습니다. 이 타락으로 우리의 육체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로마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보리하는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과 또 분쟁과 시기와 이것으로 정말 견고한 요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린 후에 취하는 마지막 조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 미움과 다툼,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로잡아야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스며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못 박힌 채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때로는 살아날 때가 있죠. 하지만 날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걷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찬으로 모일 때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찬으로 모일 때 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체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많죠? 하나님의 주요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배만 당하시던 밤 큰 다락방을 예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유월절을 예비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멸시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업신여긴다, 몹시 낮춰본다, 깔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로 우리가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멸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고 낮추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의만 찬어 모일 때 서로 기다리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업신여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도 굉장히 멸시를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예, 굉장히 멸시하고 예, 업신여기는 표현이죠. 편지는 정말 강한 무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너무나 깔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빌립보에서 써서 사람들과 또 디모데편에 보낼 때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후반절에 보면 후반장에 보면 당부의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는 당시에 몇 살인 줄 아세요? 사역을 할 때 16살에서 18살이에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됩니다. 그 육신적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얼마나 육신적인 성도들이 그 디모데를, 바울도 그렇게 멸시하는데 디모데를 얼마나 멸시하고 업신여길까, 나이가 어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당부의 표현을 합니다.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신 지체들을,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 주님께서는 어떤 멸시를 당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운데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자연인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침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가운데서 한 지체요 한 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한 몸에는 발이 있습니다. 손도 있습니다. 귀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더 귀한 지체가 있었어요. 더 귀한 지체가 누구냐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의 지체를 볼 때는 우리는 귀한 지체, 더 약한 지체, 덜 귀한 지체로 나눕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귀한 지체, 은사가 많은 지체는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지체는 아,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지체, 더 많이 가진 지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더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한 지체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감싸줘요. 우리 발을 보세요. 양말 신겼죠? 신발 신겼죠? 그 지체 필요 없다고 거기다가 그냥 맨발로 막 유리가 있는데 막 돌아다녀 보세요. 비록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은사도 또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 부분들은 밀접하게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견상 더 귀한 지체로 더 큰 은사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몸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몸으로부터 분리된 지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더 이상 유기적인 몸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약한 지체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약한 지체에게 우리는 배려를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덜 귀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배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몸 안에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발이 지금 아픈데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프면은 건강한 지체는 신호가 와요. 아프다고. 따뜻하다고. 그렇죠? 주의 만찬시 가룟 유다가 주님께 빵을 받고 나간 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잠시 우리 머리를 숙이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찬으로 모일 때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또 순종해야겠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한 지체들을 멸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